창세기 3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니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번 한 주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대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부터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인천 그리고 또 저희들 대전, 대구 그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대전도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회가 치러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을 보내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대신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야곱을 생각해 보면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잉태가 됐는데 두 민족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는데 에서가 태어나면서 야곱은 힘이 없어서 에서의 뒷다리 잡고 태어났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 네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너에게 복을 빌어줄게.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모든 축복을 빌어주게 되죠.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을 불러서 너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가서 형님 대신 복을 받아라. 야곱이 들을 때는 이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형하고 저는 달라요. 형은 털 사람이잖아요.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절 보고 아버지에게 가서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저주받으러 가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어떤 면으로 봐도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도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조건을 찾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야곱도 아버지 앞에 복을 받으려면 형처럼 뭔가 자기에게 조건이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 이야기 못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죠. 어머니 말씀대로는 못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제가 아버지께 가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안 되는 이야기죠. 야곱이 볼 때는 그랬어요. 근데 리브가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듣고 염소 떼 가서 이제 염소를 잡아오면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야곱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갖추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털로 다 매끈매끈한 곳 가려주고 그리고 에서의 향취가 나는 에서의 옷을 입혀주고 완전히 에서로 바꿔놨는데 중요한 건 겉모습은 에서인데 마음에서 내가 에서라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 갔는데 아버지 제가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잡았느냐. 예, 아버지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별미를 내놨는데 이 별미가 어때요? 이삭의 입맛에 너무 맞잖아요. 왜냐고요?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너는 누구냐? 예,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지금 누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야곱 맞아요? 그럼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에서라 그러면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아, 여러분 대답을 못하시네.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의 내용 속에 나타나 있는 건 리브가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제 사람들의 두 부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삭은 하나님의 그림자로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뭘 잘해가지고 가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미 복이 떠나고 없어요. 이미 야곱이 복을 다 받고 떠났고 아버지 내게 주실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빌어줄 복을 남겨준 게 없습니까? 내가 이미 야곱에게 복을 다 주었다. 그러니 반대로 에서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에서는 자기 잘한 것 들고 나갔다가 저주를 받았고 야곱은 자신에게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서 리브가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로 나아갔을 때 야곱은 복을 받는 이야기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이런 모습을 아버지께 가면 저주받을 거예요. 아니야, 그 저주 내게로 돌려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면 반대로 여러분이 받을 저주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안 남았죠, 그죠? 네,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나에게 임할 저주는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당하셨다면 내가 받을 형벌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분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으니까 대신 예수님께 내 죄를 돌렸으니까 내 죄로 인하여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셨으니까 이제 내게 올 심판이 끝났구나. 내게 올 저주가 끝났구나. 이제 내게 저주가 끝이 났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늘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살았는데 그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났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나에게 정죄가 없구나. 이제 나에게 심판이 없구나. 이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거죠.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감리교 당연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은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죠. 공로가 없어야 천국에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어야 예수님 공로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 공로가 있으면 절대 예수님의 공로를 안 믿죠.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말씀이 전해졌어요. 목사님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어디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옆에 쳐다보지도 않네. 누가 있나 하고 둘러봐야 되는데 아 그거야 당연히 없죠 라고 믿으니까 아예 옆을 쳐다보지도 않으시네.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올해도 월드캠프 기간에 대랍비님이 오신대요. 작년에 오셔가지고 막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올해는 사모님 같이 두 분이 오신다 하더라. 작년에는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데 코서르 음식, 이스라엘의 그 코서르 인증된 음식만 드신다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좀 수월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아르헨티나에서 야채 샐러드 다 해드렸는데 아 내가 네가 해주는 건 믿는다, 믿고 먹는다 했으니까. 작년 3월 달에 박 목사님과 대랍비니 만났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키죠. 아니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25장에 법궤 이야기를 하셨어요. 법궤 뚜껑을 닫고 증거판을 넣으라고 했다. 갑자기 이분이 아니다. 뚜껑 열어놓고 증거판 넣으라고 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 선에서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니까. 아니 법궤 뚜껑이 이렇게 닫혔어요. 솥뚜껑이 닫혔어요. 그 속에 뭘 넣으려면 뚜껑 열어놓고 넣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부엌에서 저녁 때 밥을 지으면 제가 부엌에 막 불을 떼고 어머니는 음식 준비하고 그랬어요. 밥이 딱 넘치고 나면 불 떼는 걸 멈추죠. 그 안에 있는 걸로 다 이제 뜸을 들일 수 있으니까. 딱 넘치고 엄마 밥 넘쳤다 그러면 어머니가 와가지고 뚜껑을 열고 보자기를 그 밥 위에 쫙 깔고 밀가루 반죽한 걸 쫙 부어가지고 평평하게 해놓고 뚜껑을 딱 닫아요. 그리고 이제 뜸이 다 들었다 싶으면 그때 뚜껑을 딱 열고 제일 먼저 뭐 꺼내요? 보자기 싹 싸가지고 딱 끄집어내서 양푼에다 딱 내놓죠. 그거는 간식. 이제 빵을 거기서 쪄내잖아요. 아, 그럴 때야 뚜껑을 열고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성경에 법궤 뚜껑을 닫고 증거판을 넣으라고 했다 하니까 이분이 아니다. 뚜껑 열고 넣으라고 했다. 옆에 있는 목사님이 영어 성경 딱 펼쳐서 보여주니까 뚜껑을 닫고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에이 그건 성경도 아니라 하면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히브리어 성경을 딱 펴가지고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닫고 증거판을 넣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갑자기 이상한데 성경이 왜 이렇게 돼 있지? 당황을 하셨어요. 비서가 옆에서 또 비서도 당황을 한 것 같아요. 내일 모레 불임절이잖아. 저 동양인 목사 불임절 몰라요.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하세요. 불임절 성경이 안 나왔어요. 이 비서가 착각을 한 거죠. 성경에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에 불임절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불임절이 나오는데 이 비서도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불임절 아느냐 하고 던졌는데 목사님이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를 앞뒤 서론 본론 결론 쫙 이야기해버리니까 완전 급 당황 이걸 해버리신 거예요. 그때 이분이 마음에서 아, 이 목사님은 나보다 성경을 정말 깊이 아시는구나 꼬리를 내렸어요. 제가 6월 달에 이스라엘 갔더니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왔는데 가는 데마다 내가 바우스 목사님 자랑을 했다. 무슨 자랑을 하셨습니까? 내가 동양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더라.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아시더라. 그러면서 자랑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목사님 홍보대사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저주죠. 맞아요? 자, 여러분 율법 지킨 사람 아무도 없지요? 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저주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제까지 다 지켰어도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기준이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돼 있어요.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열 가지 중에 십계명 열 가지 중에 일곱 가지 지켰으니까 여덟 가지 지켰으니까 아홉 가지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날 기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홉 가지 다 지켰어도 한 가지 범하면 다 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무리 잘 지켜도 저주는 끝이 나지 않아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야곱에게 너의 저주는 나에게 돌리리니. 이제 원리를 알겠어요. 내가 저주받을 조건밖에 없는데 내 저주는 예수님께 돌리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친히 사하셨다. 이번에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율법은 내가 지켜야만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인데 새 언약은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고 나왔는데 어떻게 복 받은 거예요? 이걸 말하기를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은혜. 네,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기 전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이제 어려움도 없이 문제도 없이 하나님 모든 걸 행복하게만 해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구원받고 났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구원받았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복을 받고 났는데 형에서의 미움을 사게 되면서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는 바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삼촌 집에 가서 거하라. 그렇게 보냄을 받게 되는데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그것이 두렵고 그리고 그 길이 정말 막연한 길이 되잖아. 어떻게 외삼촌 집에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복은 받았지만 축복을 받고 난 다음 시작되는 건 그에게 시련이었고 어려움이었고 절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누워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절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세계가 있죠.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세계지 야곱이 본 세계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우리 인간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준 세계가 뭐예요? 또 본즉 야곱이 본즉 하고 나오죠. 11절에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서 자 12절 꿈의 본즉 어디서 봤어요? 꿈속에서 봤죠. 그죠? 이건 실제예요? 꿈이에요? 꿈인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세계예요. 꿈에 본즉 사락다리가 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의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 다음 꿈에 본즉 또 뭐가 나와요? 그 다음 절에 이제 하나님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냥 소망 자체예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거야. 아멘. 자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여기에다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넣으면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 이거는 뭐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시대에 야곱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로 듣고 받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똑같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 지금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내 약속으로 받아들일 때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다음 자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게.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났지만, 난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네.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날 지키시겠네. 날 보호하시겠네. 그리고 나를 이끌어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겠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하늘나라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야곱은 약속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삭을 통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자 바로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살아있는 약속을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살면서 첫 번째 나헬이라는 두 번째 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낮에 기온이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 결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결혼을 하니까 나엘인지 내아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 외삼촌이 큰 딸을 슬그머니 그 안에 넣어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알력이 부족한 레아가 떡 잠자리에 누워있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외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아 그래 이 고장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 일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동생을 위해서 너가 7년을 더 봉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년을 봉사하고 나이를 얻었어요. 그렇게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외삼촌 눈빛이 그리고 그 외사촌 눈빛을 보니까 자꾸 자기를 좋지 않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가는데 라반이 막 추격을 해서 쫓아왔어요. 라반이 추격을 해서 쫓아오니까 야곱이 이제 딱 맞닥뜨리게 됐죠. 라반이 이제 너 왜 내 자식들인데 도둑처럼 이렇게 데리고 떠나느냐. 말도 없이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야곱을 향한 감정이 격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가부간에 선악간에 아무것도 묻지 마라 그리고 보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곱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 마음이 있을까? 아니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나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3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얌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외삼촌 양 떼 그리고 외삼촌의 소유를 내가 지키면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며 내가 정말 외삼촌의 그 소유를 지키고 위하느라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렇게 희생하며 살았는데 나를 도둑이라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바딴 아람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야곱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이 계셨어요. 베델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 잃어버리고 20년을 고생하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는데 그거 결과로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가 수고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건 베델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야곱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 버리고 살았어요. 야곱의 마음이 그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3장 17절. 네, 모니터에 떴네요.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자, 야곱은 지금 숲곳에 머물러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가 숲곳에 머물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머물러 사는 동안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떠났기 때문에? 베델의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걱정하고 그러면서 자기 보기에 안전한 길을 택해서 살아가는데 이번에 대전도 집회 기간에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지켜 자기가 자기를 위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고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심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고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야곱은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를 그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47장 8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의 온 가족이 이제 이스라엘에 아니 애굽 땅에 왔어요. 그래서 바로하고 만나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그 다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을 만나도 그 마음에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그 형편을 이기고 넘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서 하나님을 이야기했더라면 얼마나 감사할까. 내 인생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바로왕을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이유는 어디 있어요? 험악한 인생이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험악한 삶,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 아무리 암담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요. 다윗을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대적이 머리털보다 더 많다 그랬는데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전혀 다르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서 푸른 초장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암도 걸리기도 하고요. 절망적인 형편도 만나기도 하고요.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정말 더 이상 인생이 이제 내 인생 끝이라는 마음이 올 때도 있고요. 바울은 내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 서너 번이나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 형편에 이르게 하셨느냐?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그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누구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그 형편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이 절망이 안 돼요. 고통이 고통이 안 돼요. 암이 와도 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전에 우리 유명한 목사님 있었죠. 암 걸리면 떡하고 잔치하는 목사님. 그거 좋은 거야. 그래서 잔치하고 그래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예배당 공사를 하다가 장갑을 끼고 톱니바퀴가 막 돌아가는데 나무를 절단을 했는데 장갑이 확 말려 들어간 거예요. 손가락 네 개가 그대로 절단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아, 저 손가락 주워가야 된다 하면서 손가락 잘린 거 주워가지고 얼음 집어넣어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좋은 의사를 만나서 봉합수술을 잘 했대. 봉합수술을 잘 했는데 그 병실에 청년이 하나 먼저 입원해 있더래요. 그 청년 그냥 손가락 하나 잘린 거예요. 그 청년도 봉합수술이 잘 됐고 이 목사님도 봉합수술이 참 잘 됐어. 의사가 들어와서 회진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봉합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이제 이 봉합을 한 손가락이 썩지 않고 이제 잘 붙으려면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더래.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이시죠? 이 손가락은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 손가락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이 썩습니다. 그때는 아예 이걸 절단해내야 됩니다.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편안히 쉬고 계시면 손가락이 잘 붙을 테니까 그래 편안히 쉬십시오. 그 엄청 부끄러웠다 하더라고요. 의사가 목사님한테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청년은 자꾸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옆에서 교제를 해두고 말씀을 전해 복음을 전해 그러는데도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훨씬 이 목사님은 이 청년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청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결국 썩어서 절단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붙어가지고 요즘 손가락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력하고 잘하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읽은 성경의 본문이에요.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으로 살아라. 네가 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네 인생살이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여러분의 인생 베델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베델의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그 하나님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니 누군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나이 90이에요. 그래 어떻게 90이 됐어요? 아 내 인생 주님 없이 살아온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렇게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해라. 그리고 그때 네 형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아라. 그 얘기. 그 다음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라반을 외삼촌 집을 떠났을 때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와가지고 왜 내 가정신을 훔쳐갔느냐 그랬어요. 그게 드라비브이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가정신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훔쳐왔는지 알아요? 야곱이 사랑하는 나헬이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그는 아버지가 섬기는 이방신상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와야만 했을까요? 야곱의 마음에 베델의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라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여기 35장에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면서 이제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드라빔도 버려야 했고 우상 이방 신상도 버려야 했고 그리고 많은 잡다한 인간적인 것들이 다 버려져야만 했던 거예요. 오늘 베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각 속에 육신에 머물러 있던 데서 믿음 없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육신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네 마음의 인간적인 생각 다 버려라.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만 믿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너와 함께 너를 도우며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야곱은 그 베델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버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건 야곱의 생각이고 실제로 베델에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고 실제 베델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재앙을 막아줬고 그들이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의 잘난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또 내 삶 속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동안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 우즈베키스탄을 가는데 우리 음악학교 교장선생님 이제 또 음악선생님 한 분 같이 가시는데 거기에 있는 음악특목고 교장 특목고 두 개 학교하고 MOU를 맺는데 그리고 키르기스탄은 하루 다녀오는데 부총리 면담이 잡혀있고 국립의대에서 마인드 강연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참관을 한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놓고 계신 걸 봐요. 저번 한 주간 CLF 17개국 목회자들, 비숍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목사님 말씀 듣고 행복해 하시더라. 그리고 목사님이 수술하시고 몸이 안 좋으신데 말씀 전할 때는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있게 전하시는지 모두가 은혜를 입고 저는 포르투갈에서 오신 총회장 목사님 또 같은 일행 목사님 세 분이 네 분하고 상담을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나 마음이 가까워졌는지 예 저 가운데 한 분은 또 아프리카 분이 끼었네요. 네. 네. 그래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내려오면서 내가 다음 주 해외 가기 때문에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끌어안고 얼마나 한참 동안 놔주지를 않는지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그 이제 대덕에 가서 또 만났는데 또 반가워가지고 저분은 이제 에티오피아 그 기독교 연합 총회장님이시고 정말. 한 분 한 분 마음으로 말씀으로 만나고 가족이 되고 친구가 돼서 그 나라를 복음으로 다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시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기대하며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